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6월 12일에 금요일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한국은 결혼과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서 걱정인데요. 예전에는 아이들을 너무 많이 낳지 말자고 산아제한 뭐 이런 정책까지 펼쳤었는데요. 지금은 아이들을 많이 낳으라고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면서 출산 장려금 같은 것도 지급하고 있죠. 북한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한국에선 요즘엔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늦추는 신혼부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주택 금융 혜택을 받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자, 모쪼록 행복한 부부와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더 많아지고요. 또 그 가족들이 모두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한국도 북한도 말이죠.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도 전해드립니다. 국민통일방송의 이광백 대표님이 직접 함께해 주시는 북한 새로 읽기 코너가 마련되고요. 금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김정은 기자가 시사용어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주는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여러분께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정보도 알려드리고요. 자,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오늘도 빼놓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알아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실천이 없는 약속을 했다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고 선언한 반면 미국은 정상 간 약속 실현을 위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2일 리선건 외무상 담화를 통해 미국이 말로는 관계 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세 격화에만 광분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북미 정상회담 2주년 기념 대북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운영 중이던 북한 식당들이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12일 언론 등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최근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평양식당 등 북한식당 두 곳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뒤늦게 취해진 조치입니다. 웬남의 수도 하노이에 있는 북한식당 두 곳 가운데 하나인 평양관도 지난달 말 폐업해 현재 시설물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캄보자에서도 북한 식당 6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고 태국에서도 한 곳만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에서 건너오는 탈북민들의 미국 재정착 지원을 2년 전 중단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2018년에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운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며 지원을 중단한 배경을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법에 따라 해외 탈북민들이 재정착을 위해 유엔 난민기구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도록 외국 정부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수출 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만기 연장, 긴급 경영안정 자금 대출 등 수업 기회, 수출 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12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월 1 평균 수출이 한 자릿수 감소에 그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갈등을 비롯한 위험 요인의 수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며 해외 수주 확대, 기업 유턴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는 데에 따라 오는 14일까지였던 수도권 방역 강화 조치 기간을 연장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레 종료 예정인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는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수도권에 대한 기존 조치를 연장하고 사각지대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감염 확산 속도를 늦추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수도 북경에서 11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최근 북경을 벗어난 적이 없었으며 감염 경로 또한 밝혀지지 않아 지역사회 내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번 신규 확진 환자가 살던 곳은 중국이 그간 방역에 가장 공을 들이던 베이징의 한복판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경시는 확진자의 거주지를 폐쇄식으로 관리하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브라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8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만 412명 많은 80만 2,8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는 지난 9일부터 4일째 3만 명대를 기록했으며 4일 동안에만 10만 명 늘었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집계 기준으로 브라질의 확진자 수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 사망자 수는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양정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첫 소식은 또 어떤 소식인가요?
네, 북한에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생활상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이 한국에서도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경조사 참석을 최대한 자제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근 주민들 사이에서 생일이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네.
전화돈을 송금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이 평양 소식통이 데일리 NK에 전한 소식에 따르면요. 비루스로 인해서 유동은 물론이고 행사 또는 모임이 통제되면서 전화돈을 선물이나 축하금으로 송금하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카카오페이라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주는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북한도 비슷하다는 건데 그런데 전화돈이 뭔가요? 아까부터 질문 드리고 싶었는데
네, 여기서 네. 전화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예.
이 휴대전화 간 전화통화 시간을 주고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 부족한 음성 전화 시간을 네. 다른 사람이 충전을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네.
전화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는데 돈을 충전하면 그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돈처럼 서로
그렇군요.
사용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를 간편 송금과 간편 결제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송금은 어떻게 하나요?
이 전화돈을 송금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네.
일종의 통신비 체크카드라고 할 수 있는 전화돈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 통신사 고유번호 세 자리와
예.
송금할 액수, 상대방 전화번호, 전화돈 카드 암호 여섯 글자만 누르면 되는데요.
네.
저희랑 좀 비슷하죠?
그러네요.
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예.
평양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신사인 고려링크 사용자의 경우 숫자 키패드에 별 999, 별 송금할 금액, 별 전화번호, 별 카드 암호 여섯 글자, 그리고 우물정을 누르면
네.
카드에 있는 전화돈이 상대방에게 전송이 되는 방식입니다.
네.
이 강성네트 사용자의 경우는 이 통신사 고유번호 세 자리에 999 대신 929만 넣으면 된다고 하네요.
네. 들어보니까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인데 참 생소해요. 축하금을 전화돈으로 보내는 방식은 누가 먼저 생각을 해낸 걸까요?
네, 유행에 가장 민감한 건 남이나 북이나 다 청년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
이 전화돈으로 축하금을 송금하는 최근의 유행은 평양의 대학생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소식통은 비루스 때문에 지방 출신 평양 대학생들은 집에 내려갈 수도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도 없고 기숙사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기숙사 안에만 갇혀 있으면서 집안의 행사나 친구들의 생일에 선물 대신 전화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것이 다른 지역까지 유행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거기다 방법도 간단하니 네. 적은 금액을 보낼 때는 전화 돈이 유용하다는 이야기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또 선물을 돈으로 보내니 우리도 자본주의 다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주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자, 북한 당국이 근데 이런저런 명목으로 통제를 많이 하잖아요. 전화돈 송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개입을 안 하고 있나요?
네, 자본주의 황색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물론 이런 우려는 네. 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별다른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예.
왜냐하면 북한 당국 입장에서도 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점일까요?
네, 바로 주민들의 외화 흡수에 일종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이 전화돈 카드는 달러나 위안화 또 유로 이런 외화로 살 수 있어서
예.
물론 내화로도 구입이 가능하지만은 이 경우에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대체로 외화로 결제를 하는 편이고 이 외화가 다 당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방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 전화돈 송금을 1일 1회 또 1회당 최대 전화돈 500원으로 제한을 뒀다고 합니다.
네, 북한 당국이 요즘 이 달러를 좀 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뭐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는 것 같긴 하네요. 자, 다음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은 저희가 여러 차례 전해드렸죠.
예.
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꽃제비들이 늘어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꽃제비들을 단속 관리하는 꽃제비 상무의 역할을 높일 때에 대한 지시가 각 도에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양강도 소식통이 전한 소식인데요. 최근에 전염병으로 주민들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꽃제비가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 대책을 세울 때 대한 원수님의 방침이 내려져서 정부가 다시금 꽃제비 관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뭐 사실 그동안에도 이 거리를 떠도는 불황화라고 할 수 있는 꽃제비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추가로 지시가 내려진 이유는 뭘까요?
네, 경제난과 식량난이 극심했던 1990년대 급증한 꽃제비는요.
예.
당국 차원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그 수가 눈에 띄게 늘어나면서
네.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김정은 위원장의 방침을 집행하기 위해서 북한 당국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도시군, 당일군이나 행정일군, 여맹일군들까지 상무의 고정인원으로 포함시켜서 이 꽃제비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내린 건데요.
예.
이에 따라서 현재 양강도에서는 시군 구역의 상무 소조별로 역전과 역대합실, 여관 주변, 뭐 골목길 이런 곳에 떠돌거나 방치되어 있는 꽃제비들을 훑어내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물론 꽃제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이라면 뭐 환영할 만하겠지만요. 막상 그들을 다 구제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따를 것 같은데요.
네, 북한 당국은 이제 우선 도마다
예.
임시 숙소로 사용할 공동 생활 건물을 정해서 꽃제비들을 성별이나 나이별로 구분해 수용하도록 했는데요. 해당 시설에 식당 직원을 포함한 관리 직원을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수용된 꽃제비들에게 제공할 쌀과 부식물은 도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해 부담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건데요. 하지만 도시군 간부들 입장에서는 국가건설에 투자해 식량이나 자재를 대기도 빠듯한데 어떻게 수많은 꽃제비까지 책임질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좀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대책 마련에 좀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게 말입니다. 뭐 도시군 간부들도 힘들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요구를 하니까.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어딜 가나 어려운 사람들이 늘었는데 북한에서 최근 부쩍 늘었다는 꽃제비들이 더 걱정입니다. 잘 통제되고 또 보호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양정환 기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복고풍이나 트로트도 크게 유행하고 있지만요. 2000년대 한국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여자 가수이자 1세대 인기 걸그룹 핑클의 리더인 이효리 씨하고 또 우리 방송에서도 깡 열풍으로 소개해드렸던 2000년대 최고의 월드스타 B 씨, 현재 대한민국 최고의 진행자로 유명한 유재석 씨, 이 세 사람이 모여서요. 90년대 분위기 노래 그룹을 결성하는 방송이 또 엄청 인기몰이 중입니다. 그야말로 시대를 아우르는 전설들이 만나서 아주 흥미로운 일들을 하는 거라서 많은 분들이 열광하고 있는데요. 그중 이효리 씨의 솔로 여가수 전성기 시절의 히트곡 한 곡 들어보죠. 이효리의 유고걸.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hey girl.
She's back. Yeah, 2008. Be ready? Hey, girl. Girl, girl, hey, you go, girl.
네, 매주 금요일 여러분을 찾아가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최근 북한 당국이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하고 남북 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그 배경과 의도를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이 이슈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네, 북한 당국이 남북 통신선을 차단했다면서요?
네, 한국 내의 모 일간지에는
네.
먹통된 남북관계 이렇게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
지난 9일 낮 12시부터요.
네.
남북 정상 간의 직통 전화 등 남북 간 4개의 통신선을
네.
차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에서는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대남 사업을 대적
예.
사업으로 전환하겠다. 이 말은 한국을 적으로 규정하겠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됨에 따라서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을 앞두고 개통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하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일하고 있는 노동당
예.
본부청사 간에 직통전화를 놨었는데 이게 결국 개통 781일 만에 일방적으로 끊어졌습니다.
한 2년여 만에
그렇죠.
끊어진 거네요.
2년 정도 지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통신선이 끊어졌고요.
예.
남북 동서해 군사 통신 연락선 끊어졌고요.
예.
그리고 남북 기계실 간 시험 통신선도 역시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당국은 이날 이렇게 통신선을 단절한 것은
예.
남조선 겉들과의 일체 접촉 공간을 완전 격폐하고
남조선 겉들
예, 네. 표현이 원색적이죠.
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밝혔어요. 이게 중요해요. 첫 단계라는
네.
말은 추가 단계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네요. 경우죠.
그러네요. 뭔가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예고를 한 셈인데
네.
자, 남북 관계가 이에 따라 급속도로 경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게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라는 점도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네.
북한 주민에게 전단을 보낸 이제 일부 탈북자 단체들이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 바보, 뭐 똥개, 그리고 들짐승보다 못한
네.
인간 추물 이제 북한에서 많이 쓰는
그래요?
원색적 표현들인데
네.
이걸 사용해서 비난을 했고요. 쓰레기들이 함부로 우리의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며 핵 문제를 걸고 무엄하게 놀아댔다.
굉장히
이런 표현도
화가
썼습니다.
난 느낌이에요.
격앙된 목소리고
네.
역시 원색적인 비난입니다. 또 전단 보내기 활동을 중단시키지 않으면 금강산 관광을 폐지하거나
네.
개성공업지구를 완전히 철거하거나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문을 닫거나 그리고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사실상
네.
협박 비슷하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8일 대남 사업 부서와 사업 총화 회의를 했는데 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영철 동지와 김여정 동지는 대남
예.
사업을 철저히 대적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죗값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한 단계적 대적 사업 계획을 심의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길게 서술했지만
네.
요점은 그거예요.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대남 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구나. 이런 대목이죠.
네, 그러네요. 결국 뭐 남북 경색 전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김여정 부부장이라는
그럼요.
걸 보여주는 대목인
네.
것 같은데 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일단 통일부는 9일 날
네.
통신선은 소통을 위한 기본수단이므로
예.
남북 간 합의에 따라 유지돼야 한다. 그러니까 매우 담백하면서 원론적인 입장을 그냥 반복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특별한 입장 없이 일단 그날은 침묵을 했는데요. 대신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탈북인 단체를 통일부가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탈북인 단체 해산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일부가
네.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걸 보면
예.
한국 정부는 올해 들어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을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는데
네.
혹 이번에 북한의 대남 비난이라든가 불만사항 또는 남북 간 통신선 차단 사태가 교류와 협력 추진의 어떤 중요한 장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우선 이전부터 좀 짚고 가보면요. 북한 당국이 이 시점에 갑자기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고 통신선까지 차단하는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아직 뭐 북한 당국이 뚜렷하게 밝히진 않았어요.
네.
다만 좀 북한 사회 현재 부딪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아. 이걸 찾아보면 어떻게 실마리가 나오지 네. 않을까 싶은데
그게 뭘까요?
제일 처음엔 예. 일단 경제 문제입니다.
아, 그렇죠.
지금 3년 넘게 네. 국제사회 대북제재 이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북중 무역이 사실상 전격 중단되면서 네. 경제가 크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인민경제 부분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평양이 네. 3개월째 배급이 끊겼다고 합니다.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배급이 끊긴 네. 상태고요.
평양이 이러면
그렇죠.
네, 문제죠.
이것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최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수도 시민 생활 보장 문제 이런 네. 걸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거 제2의 고난의 행군 아니냐 이런 건데 당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적인 경제 침체가 있다.
네.
또 제국주의자들의 봉쇄 책동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책임 떠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경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재정 부족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에 돈이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원래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완공을 목표로
네.
15개 대형 국가건설 사업을 진행을 해왔었는데 재정 부족으로 현재 이걸 5개로 줄였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네. 될지 현재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일 정도로 국가 재정이 바닥이 난 상태인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국가 재정이 없으면 북한 사회에서 굉장히 어려운 네. 중요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수입을 못해요. 수입을 못하면 이게 인민 생활에도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화가 부족해서 수입을 못하니까 이걸 공채를 발행해가지고
네.
사실상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반강제로 매각을 한 상태인데 이것을 실시하고 나서 한 달 만인 5월쯤에 목표액을 쭉 총화를 해봤는데 8% 정도 달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 공채를 발행해서도 재정 부족을
그러네요.
메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 여기에
네.
이제 꽃제비도 증가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이런 굉장히 어려운 경제난에 부딪혀
네.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내부에서 자력갱생으로 어떻게든 해결해보자고 작년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지만 현재 그 어떤 것도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네.
상황이라면 한국 정부를 집중 공략해가지고 교류 협력 이런 걸 좀 해가지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좀 부분적으로 약화시키고 또는 북중 무역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최악의 경제 상황을 해결해보려는 전략일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상황에서 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뭔가 수단이 아니냐 뭐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자 여기서 이 관계, 남북관계를 주도하는 인물이 김여정 제1부부장이라는 것도 눈에 띈다고 아까
그랬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배경은 또 어떤 걸까요?
그래서 이건 좀 저희들도
네.
좀 새로운 각도에서 얘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과거에
네.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김여정이 대남 비난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남 문제에서만 김여정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북한 내부를
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지위와 역할이 높아져 왔었어요. 그래서 조선노동당의 핵심 부사라고 할 수 있는 선전선동 부장이 오른 지가 꽤 됐고요.
예.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까지 올랐어요. 그러니까 당의 핵심 부서인 선전선동부와 조직지도부를 이미 김여정 부부장이 장악했다는
예.
거고요. 최근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평가 총괄을 김여정 부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부족한 국가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아까 공채를 발행했다고 했는데 공채에 대한 중간평가도 김여정이 지금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노동신문에 지금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을 막 비난하면서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담화를 발표한 것도 김여정이잖아요.
모든
걸 이걸 보면,
하고
그렇죠. 국내외의 중요한 핵심
네.
업무를 김여정이 지금 다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국내 같은 경우도 당과 국가의 주요 업무를 다 챙겨요. 자, 이제 여기에 또 하나 굉장히 좀 특이한 상황이 하나 벌어졌는데 최근 노동신문에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연이어 등장했습니다.
예.
이 당중앙이라는 용어는 지금 북한 역사에서 두 번 정도 등장을 했는데 첫 번째는
네.
김일성 주석 시대에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공식화될 때 그 후계자를 지칭하는 용어로 당중앙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김정일이 당중앙이었어요.
그렇죠.
후계자였죠.
네.
또 하나 2010년에 이때는 김정일 위원장 시대였는데 이때 김정은 위원장을 후계자로 공식화하는 과정에서 한 번 또 등장하는 게 당중앙이었어요.
그럼 후계자를 지칭하는.
그렇죠.
네.
그런데
맞네요.
이것이 지금 올해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연이어 세 번 등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이렇게 빠르게 주요 직책에 올랐고 또 주요 업무까지 챙겼고 이런 김여정 부부장이 당 중앙이라고 하는 용어까지 등장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후계자가 되는 거 아니냐, 후계자가 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뭐 그런 추측이 나올 법도 한데요. 네. 일단 그래도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굉장히 젊은 상황이잖아요.
네.
김여정 부부장을 후계자로 공식화한다는 게 사실 쉽게 이해는 안 되는 대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뭐 완전히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일부 북한 내부에 있는 소식통들을 통해서 특히 고위층 간부 등등을 통해서 이 내막을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네.
일단 김여정을 당 중앙으로 부르라 이런 지시가 전당적으로 내려가지는 않았답니다. 그런 명시적인 지시가. 다만 5월 24일 선전선동부에 김여정을 당 중앙으로 부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보도가 몇 군데 언론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 데일리 NK에서는 확인을 하진 못했고요. 다만 백두혈통 가문의 새로운 결정 이런 식으로 해서 당 문헌으로 하나의 문서가 채택이 됐는데 그게 6월 3일 날 당 내각 그다음에 각 성중앙기관 그리고 사법기관 군부대 부장급 그리고 당 중앙위원회
네.
대상으로 긴급 학습 강연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6월 3일 날 최근이죠.
예.
이때 세 쪽짜리 강연 자료가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백두혈통 가문 그리고 어떤 당 중앙의 어떤 강화
네.
등등등 이런 내용들로 학습 강연을 긴급하게 진행을 했고 5일 후인 6월 8일에는 전국 초급당위원회 긴급 확대 회의를 했는데 거기에는 세포비서까지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의 주요 골간들은 다 온 셈이죠.
그러네요.
여기에서 이 문제와 관련된 그러니까 백두혈통 가문의 새로운 결정 당 문헌과 관련된 북한에서는 정치 사상 사업이죠. 그 내용을
네.
또 학습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청년동맹, 여성동맹, 뭐 그다음에 직업동맹 같은 대중단체 학습과 선전을 진행 중인데 그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백두혈통과 당 중앙의 역할을
네.
강화하자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걸 보자면 지금 이렇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당 조직과 선전 매체를 통해서 당 중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요.
예.
또 내부적으로 또 외부적으로 주요 현안을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단호하게 또 강력하게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네.
자연스럽게 김여정 제1부부장을 당 중앙으로 인식시키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
네.
그런 걸 통해서 김여정의 주요 역할을 확실히 확고하게 만든다. 지금 이런 분위기는 있어 보입니다.
약간 후계자 되는 구도 아니에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 예. 김여정이 후계자 되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저희들도 그래서 이걸 취재해봤어요. 그러면
네.
김여정을 후계자로 공식화하기 위한 분명한 작업이냐 그런 결정이 내려졌느냐 그랬는데 일부 핵심 간부층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예.
김일성 시대 당 중앙으로 불리며 공식 후계자가 됐던 김정은의 지위와 역할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있다, 차이가.
김여정의 예. 지위와 역할을 강화하고 당 중앙이라고 인식시키는 그런 건 맞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백두혈통 가문의 2인자 정도.
네.
그다음에 김정은 부재 시 비상 상황을 관리하는 사람 정도.
예.
그리고 새로운 최고 지도자가 만약에 등장할 때까지 그 공백 기간을 뭐 유지하면서 그 최고 지도자의 어떤 후견인이 되는 정도의 역할. 지금 이런 의미로 당 중앙을 쓰는 것 같다. 그러니까 과거 김정일 시대 또는 김일성 시대에 후계자로 공식화한 사람들에게 썼던 이 당 중앙과는 약간 미묘하지만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제보를 주셨어요. 이걸
네.
보면 당 중앙은 분명히 그걸 확실해 보입니다. 김정은 다음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네.
만약에 김정은에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또는 장기적으로 업무를 안 하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김여정이 업무를 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이 김정은 다음에 김여정이 그 다음 최고 지도자냐 이건 좀 불확실한. 그 다음 새로운 최고 지도가 등장할 때까지
네.
비상 상황을 관리하는 위기 관리자로서의 제2인자 이런 의미가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네.
또 이 시점에 김여정 부부장의 지위와 역할을 백두혈통 가문의 2인자 뭐 이렇게 후견인으로 높이려는 의도가 왜 하필 이 시점인가 이게 또 궁금해지거든요.
사실 김여정의 지위와 역할을 높이는 작업은 몇 년 전부터 차근차근 진행해 왔다고
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네. 재밌는 것은 지난해 말부터 김정은의 심혈관 상태가 좀 악화됐다는 이런 제보들이 쭉 들어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좀 본격화됩니다. 조직 지도부장도 그때
네.
얻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갔는데 이것 때문에 건강이 더 갑작스럽게 악화돼버렸잖아요. 이것이
예.
사실이라면
예.
시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악화됐고 또 최근에 그런 얘기도 나온답니다. 주변에서는 신체 건강 나이가 60대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걱정하는
그러네요.
분위기라는데
네.
중요한 건 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20일, 길게는 40일간 모습을 안 나타내고 중간에 한 번 나타내고 예. 막 그랬잖아요. 이때 뭐 중태설 나오죠. 그러니까요. 사망설 나오죠. 이것 때문에 네. 민심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접하면서 북한의 지도부가 이거 생각보다 부재시, 그것이 건강 문제든 아니면 또 다른 문제든 공백이 생기면 혼란이 꽤 네. 크구나라고 하면서 약간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이 이 북한 제보자의 증언입니다. 이제 이걸 보면 이런 것들을 좀 수습하려면 자기가 예를 들어서 한 20일 또는 40일 정도 설사 안 보여도 네. 당 중앙 김여정이 굳건하게 문제없이 업무를 처리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김여정 부부장의 지위와 역할이 높아지면서 또 대남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오늘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김여정 제1부부장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한국에서 최근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또 인기를 끌었다는 말씀도 잠깐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드라마가 요즘 일본에서도 엄청 인기라고 해요. 사람들이 좋은 문화를 사랑하고 향유하는 거 정말 막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문화의 힘이 가장 크다고 하는 거고요. 어쨌거나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는 한국의 90년대 후반 인기 그룹 쿨의 노래들이 자주 삽입이 돼서 요즘 다시 또 쿨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그 쿨의 메인 보컬 이재훈 씨가 부르는 감미로운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사랑합니다.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금요일에는 시사 용어 관련 다양한 소식 살펴봅니다. 김정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 벌써 몇 주째 계속 시사 용어를 배우고 있어요. 굉장히 네. 똑똑해지는 기분이 드는데 오늘은 또 어떤 시사 용어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은 비정부 기구 NGO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예.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서 제5권력으로 불릴 정도로 전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NGO가 활동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NGO가 대체 뭔지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NGO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말의 약자인지 가물가물하네요. 어떤 의미인지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NGO는 비정부 기구를 의미하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의 앞글자를 따서 부르는 이름인데요. 네. 정부 기관이나 정부와 관련된 단체가 아니라 순수한 민간 조직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권력이나 이윤을 추구하지 않고 시민사회의 공공성을 지향한다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양한 시민단체들도 결국 NGO에 해당이 될 텐데 그런데 언제부터 이 NGO라는 이름이 사용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NGO는 국제연합 UN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사용됐습니다. 국가의 범위를 벗어나서 공공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1946년에 설립된 세계 각국의 비정부 단체에서 시작됐는데요. 예. 널리 사용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초부터 UN이 주관하는 국제회의에 민간 단체들이 참가해서 토의를 열면서부터입니다. 시초로 여겨지는 운동은 1863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국제적십자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미 꽤 오래전부터 사용된 개념이죠.
그러네요. 뭐 한 200년, 15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자, 뭐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NGO는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단체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정부 단체가 왜 등장한 건가요?
네, 먼저 국제연합의 새로운 협업자의 필요성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연합은 전 세계적인 문제를 다루는 기구이다 보니까
예.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주체로 정부와 관련되지 않고 국제연합과 협력할 민간 단체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건데요.
네.
또 다른 배경으로는 탈냉전과 전 지구적 문제의 등장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 대치했던 냉전 시기에는 양분화된 가치, 양분화된 쟁점만이 중요하게 다뤄졌는데요.
그랬었죠.
네, 냉전이 네. 해소된 후에는 새로운 가치, 새로운 문제, 예를 들면 환경 문제 같은 것들이 국경을 넘어서 협력으로 해결하는 인류의 중대 과제로 떠오르게 됐습니다.
네, 쟁점 자체가 변화하면서 뭐 정부나 국가 차원에서 풀어야 할 과제뿐 아니라 민간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많이 생겨난 셈인데요. 그렇 다면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NGO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단체들이 있나요?
첫 번째로 소개할 단체는 그린피스입니다.
많이 들어봤어요.
네. 네. 그린피스는 지구의 목소리를 대신합니다를 슬로건으로 하는 세계 최대 환경 관련 국제 비정부 기구인데요.
예.
그 위상에 걸맞게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과 국제 협약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나요?
네, 주로 기후변화 방지, 원시림 보호, 해양 보호, 고래잡이 방지, 핵 위협 저지 등인데요.
네.
그린피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부를 두고 있고
예.
전 세계 350여만 명의 회원에 40개 이상의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혹시 뭐 한국에도 있나요?
네, 한국에는 2011년에 서울에 사무국을 설치하면서
예.
한국은 그린피스가 사무국을 개소한 41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네, 환경오염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국경을 넘어선 사안이죠. 국제사회 협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린피스가 그런 의미에서는 뭐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지부를 둔 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다른 단체로는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 단체인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습니다.
예.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 구호를 실시하는 아주 유명한 국제 비정부 기구죠.
예.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인종, 종교, 성별, 정치적 성향 등에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도움을 줍니다. 또 구호활동 중에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는 폭력이나 소외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역할로 국경 없는 의사회는 1999년에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상을 받았네요.
네, 북한에서도 95년부터 3년 동안 의료 지원을 했었고
예.
또 얼마 전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구호 물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네, 국가나 인종, 종교, 성별 등에 관계없이 말 그대로 국경 없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의료 지원을 한다는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에서는 또 어떤 NGO들이 주로 활동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한국의 경우에는 1903년에 설립된 YMCA, 황성기독교청년회죠. 그리고 1913년 안창호 선생님이 설립한 흥사단이 최초의 NGO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기여서 놀랐거든요.
뭐 거의 100년 역사를 자랑하네요.
네.
100년 넘는 역사. 예.
또 1987년 60 민주항쟁과 6.29 민주화 선언을 거치면서 민주화 세대를 비롯한 지식인들이 다양한 NGO에 참여하면서 결성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주요 단체로는 극심한 부동산 투기와 주택 문제가 있었던 1987년에 설립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줄여서 경실련으로 부르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또 1994년에 설립된 참여연대는 기득권 권력의 견제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환경단체인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NGO는 양적으로 빠른 성장을 해왔지만 열악한 재정 문제, 인력의 복지 문제, 또 자금 운용의 투명성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NGO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NGO들도 있죠.
네, 1990년대 중후반 북한의 식량난 사태 이후 대규모의 탈북자들이 발생했잖아요.
네.
이때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북한 인권시민연합,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등 북한의 인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NGO들이 결성이 됐고 이후로도 북한 내 정보 유입, 탈북민 구출 등 다양한 활동 목적을 가진 NGO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의 북한 인권 NGO 역시 국제연합 등 국제사회와 연합해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NGO는 그래도 한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급격한 양적 성장을 해오면서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이제는 질적인 측면에서도 크게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네. 그 노력이 이어져 나가길 바랍니다. 김정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iest, one, two, three. All simple as do, re, mi. ABC, one, two, three, baby, when we go. 신지은의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인데요. 이런 말은 되도록 안 쓰면 좋긴 한데요. 뭐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기 마련이니까요. 오늘은 이런 말도 영어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아, 나 진짜 너한테 질렸어. 이 말은 I am fed up with you 라고 하면 되는데요. I'm fed up with you 이렇게 빨리 말씀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be fed up with는 뭐뭐에 질리다 라는 표현인데요. 뭐 사람에만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유 먹는데 질린다. I'm fed up with milk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음식에도 쓸 수 있고 사람에도 쓸 수 있고 필요할 때 속 시원하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13일 토요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9도, 해산 13도, 강계청진 16도, 평양 신의주 17도, 개성 사리원 해주 함흥 18도, 원산 20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4도, 청진 25도, 신의주 해주 27도, 평양 개성 해산 29도, 사리원 원산 30도, 강계 함흥 32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먼 바다에서는 오전에 0.5에서 1.5m로 일겠고 오후에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8.2% 하락한 $36.3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은 상승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온스당 1.1% 상승한 $1,739.8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8.35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6.12 북미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엇갈린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과 미국이 실천이 없는 약속을 했다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힘을 키우겠다고 선언한 반면 미국은 정상 간 약속 실현을 위한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12일 리선건 외무상 담화를 통해 미국이 말로는 관계 개선을 표방하면서 실제로는 정세 격화에만 광분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1일 북미 정상회담 2주년 기념 대북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모든 약속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영향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운영 중이던 북한 식당들이 잇따라 영업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12일 언론 등에 따르면 라오스 정부는 최근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평양식당 등 북한식당 두 곳을 폐쇄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내도록 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뒤늦게 취해진 조치입니다. 웬남의 수도 하노이에 있는 북한식당 두 곳 가운데 하나인 평양관도 지난달 말 폐업해 현재 시설물 철거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캄보자에서도 북한 식당 6곳이 일제히 문을 닫았고 태국에서도 한 곳만이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에서 건너오는 탈북민들의 미국 재정착 지원을 2년 전 중단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2018년에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운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며 지원을 중단한 배경을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인권법에 따라 해외 탈북민들이 재정착을 위해 유엔 난민기구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수 있도록 외국 정부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수출 활력 대책의 일환으로 대출 만기 연장, 긴급 경영안정 자금 대출 등 수업 기회, 수출 기업의 긴급 자금 수요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12일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하며 2월 일평균 수출이 한자릿수 감소에 그치는 등 비교적 양호한 모습이라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미중 갈등을 비롯한 위험 요인의 수출 여건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어느 때보다도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이 가능하다며 해외 수주 확대, 기업 유턴 활성화 등 다각적인 정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인 품귀 현상을 빚던 마스크가 이제는 재고가 넘쳐나면서 각국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네요. 아, 북한의 지금 마스크 사정은 어떤가 갑자기 궁금한데요. 참 뭐든지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딱 균형을 잡는 일은 쉽지 않은가 봅니다. 프랑스는 현재 4천만 장이 넘는 마스크 재고가 있어서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의 제공할 마스크조차 없어 발을 동동 구르며 중국에서 대량 수입을 하던 지난날을 무색해야 할 정도라는데요. 중국도 지금은 갑자기 너무 많이 생겨났던 마스크 업체의 95%가 도산 위기라고 하니 아 정말로 격세지감입니다. 한국은 초기부터 마스크 오브제 등을 통해서 대란을 비교적 잘 잡았고 지금은 물론 훨씬 여유로운 상황인데요. 여름용으로 시원하고 가벼운 비말 차단용 마스크들이 더 많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하네요. 어쨌거나 이제는 또 세계 여기저기서 남아둔다는 마스크들이 지금도 마스크가 없어 큰 고생을 하고 있는 어려운 지역들로 다 전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책임 풀어주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뉴스통 마무리하면서 2주의 마지막 노래 선물 보내드릴 텐데요. 한국에선 이따금 초등학생들에게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큰 히트 아이콘이 돼버리는 사례가 있기도 합니다. 초통령이라는 건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는 의미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그만큼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많다는 의미거든요. 자, 지금 들려드릴 이 노래도 희한하게도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대중음악 차트에서 1위를 하는 인기곡이 됐다고 하네요. 한국의 남성 아이돌 그룹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로 오늘의 뉴스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건강하고 행복한 토요일과 일요일 되시고요. 우린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해